VOA 세계 뉴스입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 데 이어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코로나 대응 협력과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한중 양자 관계, 또 한반도 정세와 지역,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양측이 이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함께 내년 1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앞두고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도 오늘 왕이 부장의 방문 일정을 발표하며 일본과 중국 간에는 여러 우려 사안이 있으며 고위급 회의를 통해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정권 인수 준비에 나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평화로운 정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어제 전문의 주지사 연합회 지도부와 화상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위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록돼 또 다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공화당 출신 5명과 민주당 출신 4명으로 구성된 전미 주지사연합회 지도부와의 화상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날 차기 행정부의 재임 장관 지명자를 이미 결정했다며 추수감사절 전후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 0.3%포인트의 차이로 재검표가 진행된 조지아주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하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 존스 호킨스대에 따르면 어제 미국 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0만 1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하루 사망자도 2,239명으로 집계돼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내일부터 밤 10시와 새벽 5시 사이에 통행 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한편 올해 3월 코로나로 문을 닫았다가 9월부터 제한적으로 개장해왔던 스미소니언 박물관과 국립동물원도 오는 23일부터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도로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상호 국경 통행 제한 조치를 한 달 연장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체드 울프 장관 대행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 확산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다음 달 21일까지 비필수 여행에 대한 제한 조치를 다음 달 2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하계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쿄도 당국에 따르면 도쿄 지역 신규 확진자는 전날 534명에 이어 오늘 5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쿄도는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 영업 제한 등 같은 추가적인 규제 조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힘든 6개월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HO 한스 클루게 유럽 담당 국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유럽이 또다시 미국과 함께 전염병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17초마다 한 사람이 죽어간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이 다음 주부터 자체 개발 잠수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총통실은 이번 잠수함 건조는 차잉원 총통의 군현대화 자급자족 계획의 핵심 사업이며 국가 잠수함 건조 계획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오는 24일 타이완 국제조선공사의 가오싱 조선소에서 열리는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해군은 향후 8대의 잠수함을 자체 건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주의 움직임과 관련해 국가주권과 영토 보존에 공공연히 도전한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에 연루된 러시아 기업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 전문가들은 북한 강선 지역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활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임기 초부터 활발한 동맹 강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데니스 맥도너 전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5도에서 1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5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해외 노동자 파견에 관여한 북한과 러시아 기업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독자 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19일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에 연루된 기업 두 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국적기관으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철산 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농란 LLC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기관들이 북한 정부 혹은 노동당을 위한 자금 창출 등을 위해 강제 노동 수출에 관여하고 이를 촉진하거나 책임져왔다며 이번 제재 단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조선철산 종합무역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를 관리해왔으며 러시아 기업이 이 기관의 명의로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를 취득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 건설사 몽란 LLC는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진출과 취업을 위한 노동 허가를 받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평양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국민을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먼 나라에 파견하며 착취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 부과가 미국과 유엔 제재의 이행과 집행에 대한 재무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8항은 북한 노동자를 작년 12월 22일까지 본국으로 송환할 의무를 명시했고 같은 해 9월에 통과된 결의 2375호는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을 금지했습니다. 재무부는 두 기관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 국내법적 근거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처음 포함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오토원비어 대북은행 업무제한법 브링크 액트가 포함된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강화 개정된 대북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국방수권법이 북한 정권의 상당한 수입을 창출하는 측면에서 북한 노동력 수출에 고의로 관여하고 이를 촉진하거나 이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 부과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의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제이슨 바틀렛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은 19일 VOA와의 통화에서 재무부가 북한뿐 아니라 제3국인 러시아 기관 제재의 근거로 브링크 액트를 처음 명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 main implications that I would see from this is that the United States
미 행정부가 노동자 송출 등 고도의 불법 거래를 겨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제재 미이행 국가들의 행위를 다루려는 노력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제재의 주요 시사점이라는 평가입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또 미국의 이번 제재 부과가 노동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has a much stronger and comprehensive North Korean sanction program.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8월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러시아, 중국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노동자 송환 조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미국의 이번 조치가 노동자 송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는 미국 관할권 내에 있거나 미국 국적 개인과 단체의 소유 또는 통제에 있는 제재 대상 기업의 자산이 동결되며 보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재 기업과 특정 거래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는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제재 대상자를 위해 고의로 유의미한 금융 거래를 촉진하거나 유의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3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북 제재를 부과했으며 이는 올해 세 번째로 발표된 대북 제재입니다. 재무부는 3월 북한 라자르스 그룹이 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2명의 중국 국적자를 제재했고 앞서 1월에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와 관련한 북한 기관 두 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해외 자산 통제실은 이날 북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세 곳에 관한 정보를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대상은 조선 능라도 무역총회사, 북한 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인 젠코, 옌벤 실버스라고도 불리는 은성 인터넷 기술회사입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그동안 다양한 가명 아래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와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후에뉴스 지다켬입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의 신형 무기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 이틀째 회의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빈 주재 미국 국제기구 대표의 제키 월코트 대사는 19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맺은 합의의 실현에 진전을 내리기 위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외교에 관여하려는 어떤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협상 교착의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열린 IAEA 총회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프로그램 활동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IAEA 총회에서 댄 브루에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북한이 핵 협상에 참여하는 것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And we urge the DPRK to join us in negotiations toward this objective, thereby ensuring a brighter future.
월코트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특히 북한이 금지된 핵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그리고 운반 시스템과 관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계속 단호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전면 이행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국과의 지속적이고 진지한 협상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유는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국들과의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위해 도발을 자제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약속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는 북한의 성명과 지난 10월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무기 등에 깊이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핵무기 실험 중단과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완전히 유예할 것, 핵확산 금지 조약과 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에 복귀하고 추가 의정서를 비준할 것,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서명 비준하고 운반 시스템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나라들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그리고 다른 금지 물품 및 서비스 등과 연관된 대북 무역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 강선 지역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이곳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핵 전문가들은 강선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핵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활동을 언급하며 강선 지역을 지목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우라늄 농축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1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정기 이사회에서 평양 인근의 강선에 대해 현재 더 많은 분석을 통해 그곳이 핵활동과 연관된 지역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누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해당 내용을 언급할 때 연관이란 표현을 사용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the one first relevant is obvious. Oh, maybe it's actually an uranium enrichment plant. But I think that he kind of left.
연관이 있다는 발언은 강선에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장비나 부품 등을 생산하는 지원 시설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라늄 농축과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라늄 농축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발언한 이유에 대해 강선에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한 증거는 포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re must be something specific, and our dilemma is that when you talk about the uranium enrichment, there are actually very little.
우라늄 농축 시설 여부를 알기 위해선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하지만 우라늄 농축 시설의 특성상 이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매우 적다는 게 현실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은 재처리 공장이나 원자로와 달리 굴뚝이나 돔 형태의 지붕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공장 같은 모습을 할 수 있다고 하이노넨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달리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한 데다 연기나 냄새가 나지 않아 은폐와 이동이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는 정황에 무게를 실었지만 여전히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There's been a lot of debate over is the report really true and I think on balance people think
최초 탈북민의 증언을 토대로 강선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이 같은 보고가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강선의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가 몇 개인지를 놓고도 각기 다른 분석을 내놓고 있다면서 어떤 유럽 나라는 단 한 개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유럽 나라는 6천 개, 또 미국은 1만 2천 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올브라이트 소장도 관련 정황을 포착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강선의 건물이 2층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높은 지붕을 한 단층 형태의 일반적인 원심분리기 공장과 다른 모습이란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각 나라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말했습니다. 다만 올브라이트 소장은 특정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매우 보수적인 IAEA 특성상 그로시 사무총장이 발언이 이례적이란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강선과 관련해 언급을 하고자 했다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관련 증거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강선 지역 내 우라늄 농축시설 존재 여부에 대한 증거로 대형 보관 탱크를 꼽았습니다.
A tank that holds the natural uranium that's going to be enriched. They hold 14 tons of natural uranium.
우라늄 농축 시설에는 농축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우라늄 약 14톤을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원통형 탱크가 있어야 하고 또 이 탱크는 건물 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트럭에 실린 상태로 움직이는데 이 트럭이 외부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2018년 강선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던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지금까지 포착된 증거들이 이 지역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did not identify this site until 2007, according to reporting, and did not identify it.
루이스 소장은 강선과 관련한 보도를 토대로 미 정보 당국은 2007년까지 해당 시설을 밝혀내지 못했고 이 시설이 핵과 연관됐다는 점도 2010년에서야 알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건 이 시설이 은폐됐기 때문이고 또 원심 분리 시설이라면 건물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강선 시설 일대 보안 수준이 극도로 높다는 점과 이 시설 직원들을 위한 숙소도 주변 다른 곳에 비해 훨씬 좋다는 점, 그리고 북한 내에서도 해당 시설이 공개되지 않은 점 등은 농축시설 존재 사실과 관련해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hat this site had that marked it as being interesting was its security was extremely high.
루이스 소장은 물론 실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문제의 건물에 원심 분리기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강선으로 불리는 곳 인근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농축시설처럼 보이는 시설이 강선이라는 지역 인근에 있느냐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루이스 소장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는 것이었다며 강선에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임기 초반에 동맹 강화 조치들을 강요들에게 맡길 것이라고 데니스 맥도너 전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맥도너 전 비서실장은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실무 당국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 인수 준비에 나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회복이라고 데니스 맥도너 전 오바마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맥도너 전 비서실장은 19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동맹 강화 조치들은 강료들에게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ll see that the president really being clear that he's empowering his cabinet and underscoring to his cabinet that he wants to make sure that they're taking the ethos and the promises.
바이든은 강료들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동맹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도록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맥도너 전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일정은 코로나와 경제 대응으로 채워지겠지만 강요들에게 동맹에 대한 공약을 실천하도록 지시하는 일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들과 교류하는 등의 일은 신임 대통령이 맡겠지만 외교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보고하는 것은 당국자들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임기 초반부터 강료들이 동맹을 활성화하고 재투자하는 조치에 적극 나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맥도너 전 비서실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 축하 전화도 가까운 동맹 순으로 받고 있다며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임기 초반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당국자들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so when I say, you know, for example, North Korea trying to assert itself onto the agenda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requiring discipline on the side of the United States, what I mean there is twofold. One is it requires...
북한이 미국의 우선순위에 억지로 들어오려고 할 때 미국 측의 통제가 필요하며 대각관 국가안보회의 등의 전문가들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동맹과 소통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미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 초반에 작은 도발들을 살라미식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괴물 크기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대형 도발은 더 나중에 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 can take steps to send the right kind of message and signal to North Korea in coordination with South Korea. It's not a foregone conclusion. We know where they will be headed if we let 6 months...
취임 이후 6개월간 북한에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자명하며 한국과 조율해 올바른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리 연구원은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핵 협상으로 돌아가는 잠정 합의에 관심이 있다는 신호와 징후를 북한이 지금 찾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빅터차 CSIS 한반도 석좌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현재 대통령 일일 보고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You know, there are many very important and boiling issues around the world which the president-elect and the vice-president-elect are not getting the highest quality information on.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차 석좌는 현재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한 격화되는 문제가 많은데 대통령 승리를 선언한 인사가 최고급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어떤 일을 꾸미고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차석자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 확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등 동맹들도 신임팀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기에 매우 어색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캐나다가 자국의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꼽았습니다. 캐나다 통신보안국은 18일 국가 사이버 위협평가 2020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들 네 나라의 사이버 프로그램이 캐나다의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캐나다 당국이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발표한 사이버 위협 평가 보고서로 지난 보고서와 달리 이번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네 나라가 후원하는 사이버 행위자들이 캐나다의 전력 공급과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교란하는 사이버 능력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멀웨어가 인도 전기발전소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다며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캐나다가 국제적인 적대관계에 있지 않은 한 이 같은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 주요 기반 시설을 파괴 혹은 손상시키거나 장악하려고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암네스티 미국 지부장이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체제 안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19일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용소 제도는 북한의 사회, 경제, 정치 체제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기에 언제나 진화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수용소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정치적 유기체와 같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 대해 상세히 밝힌 감춰진 수용소의 저자인 허크 전 지부장은 북한이 오래된 수용소를 딛고 새 수용소를 열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부 수용소가 닫히는 이유와 관련해선 북한 내 광산과 연관을 지었습니다. 수용소 중 일부는 특정 광산 근처에 있어 재소자들이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데 만약 그 광산이 고갈된다면 그곳에서 강제 노역을 시킬 경제적인 이유가 없어진다는 설명입니다. 또 일부 수용소는 재소자들이 목재나 동물농장, 경공업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되기도 한다며 수용 인구가 줄어 수용소의 통합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용소가 이동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하지만 국가 보위성과 인민 보안성에 의해서 운영되는 수용소의 기본적인 역할은 체제에 충성하지 않는 주민들을 처벌하고 사회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수용소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곳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에 대해 늘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용소 내에서 재소자들에게 충분한 음식이 제공되지 않아 대부분 굶주리고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감자들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또 수용소 내에서 성범죄가 널리 퍼져 있다면서 교도관들이 여성 재소자들과 성관계를 하면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무는 올해 발표한 2020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수용소 등에서의 강제 노역 등을 북한 정권의 정치적 압박과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적하며 이를 인신매매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에서 12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 추산하며 정당한 사법적 절차 없이 수용된 경우가 상당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포함한 수감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구타와 고문, 강간, 식량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규입니다.
미국과 한국 의원들이 19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미한동맹 강화 결의가 전날 미 하원에서 채택된 것을 축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결의를 주도한 민주당의 톰 스오지 하원 의원과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그레고리 믹스 하원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미국을 방문 중인 민주당 방미단장인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과 김한정 의원, 윤건영 의원, 그리고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와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스오지 의원은 이번 결의 채택이 내년 새 회기를 시작하는 의회의 전환 시기 등에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며 결의가 초당적으로 통과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원은 18일 본회의를 열고 스오지 의원의 결의와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 등이 주도한 결의 등 두 건의 미한 동맹 강화 결의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이 앞으로 유엔군 사령부를 독립전투사령부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계속해서 한반도 내 전투사령부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9일 유엔군 사령부는 더 이상 전투사령부가 아니며 다시 이 같은 임무를 재개할 계획이나 의도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United Nations Command is not a warfighting headquarters, nor is there any intent or plan for UNCD to reassert itself.
앞서 일부 한국 언론들은 장광현 전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 대표가 최근 발간한 저서를 인용하며 미국이 유엔군 사령부를 동북아 지역에서 별도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전후회 KDVA가 한미연합사 창설 42주년을 기념해 주최한 화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일각의 그 같은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부의 전투사령부 역할은 종료됐다며 한반도의 전투수행사령부로서 역할은 한미 두 군사위원회로부터 명령을 받는 연합사령부가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연합사령부는 평시에는 예하 병력이 없는 상설기관에 불과하지만 전시에는 양국으로부터 60여만 명 병력과 300여만 명에 달하는 미 본토와 한국 내 지원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통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at may be another 3 million reservists. So that's why it's fundamental for us to continue our robust training program.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미한 양국 간 견실한 훈련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나 잠재적 오판을 억제하거나 적대적 행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예방하기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다며 1954년부터 1978년까지 유엔군 사령부가 수행했던 임무를 지금까지 계승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지난 8월 실시한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훈련을 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훈련을 진행했으며 감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철저한 통제 외에도 보건 지침에 대한 상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계속해서 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합사의 역할, 전시작전권 전환 전망 등을 주제로 한 이날 화상토론에는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이모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전시작전권 전환 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장은 그런 필요성이 없다고 보지만 안보 필요 조건을 항상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owever, I do believe that it's always important to assess the situation and determine what the operational need is.
최근 북한의 재래식 무기 향상 정도를 고려할 때 오히려 주한미군 증원이 요구될 수도 있고 향후 한반도가 평화로 나아가는 조건이 형성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앞으로 병력 배치 셈법과 구성은 진화하는 환경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이모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민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과 관계된 이야기는 단순히 군사작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이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공식 방한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강 장관과 왕이 부장은 2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 이후 처음으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강 장관이 회담을 통해 코로나 대응 협력과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 한중 양자 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과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을 거쳐 한국을 찾는 왕이 부장의 이번 행보는 내년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내년 북한 내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 2,2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 내 인도적 위기가 더 악화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 북한 어린이를 위한 인도주의 활동 보고서를 통해 올해 충족되지 못한 과제 해결과 북한 국경 봉쇄 해제 시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약 2,2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북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없지만 북한 내 인도적 상황이 코로나 이전보다 악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유니세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와 사회 복지 사업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등이 인도적 상황을 악화시켰지만 현장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선 현황에 대한 완전한 평가는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내년 북한 내 5세 미만 어린이 160만 명을 위한 건강과 영양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양 지원 사업에는 가장 많은 39.7%를 차지하는 약 900만 달러, 건강 지원 사업에는 28.7%인 약 65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20만 명을 위한 식수와 위생 사업에는 전체의 31.6%인 약 717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증 급성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59개월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 9만 5천 명이 치료를 받고 60만 명의 어린이와 여성이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또 5만 명의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와 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니세프는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강력한 조치와 이로 인해 더 악화된 대북 제재의 영향, 그리고 자연재해까지 겹친 이른바 삼중고로 내년 북한 내 어린이들의 영양실조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1,0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급성 만성 영양실조는 어린이 사망률을 계속 높이고 있다며 14만 명 이상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한 지원복지 서비스 차질과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여성과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또한 국경이 다시 열려 현장 사업에 완전히 복귀할 수 있다면 어린이와 여성의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 설사와 폐렴 사례 그리고 의료시설 상담 횟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감소 탓인지 아니면 손 씻기 캠페인 확대 때문인지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 전체 주민 중 약 33%인 820만 명 이상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물에 접근할 수 없고 이 중 420만 명 이상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4가구 중 1가구 꼴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고 농촌 지역에서 10명 중 9명은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 위생시설을 사용하고 있어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위 뉴스 이준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나진항 개발을 추진했던 한국 공기업 부산 항만공사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국의 신고 없이 북한 측과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해양수산부사나 부산항만공사가 북한 라진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해 서면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측과 소통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이 교류협력법의 접촉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당시 라진항 개발 추진과 관련해서 북한 주민 접촉 미신고, 즉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관련 경위나 이런 사실관계를 저희 측에서 확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면으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남북교류협력법에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화,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하며 만약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접촉한 후에라도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 회사인 훈춘 금성 해운 물류 유한공사와 라진항 개발에 대한 협력 사업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측과 비공식 접촉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20일 한국제1야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이 입수한 부산 항만공사 내부 문건인 라진항 개발과 운영을 위한 협력 의향서가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작성 날짜가 지난 8월 27일로 되어 있는 이 문건엔 훈춘 금성이 라진 씨와 라진항 당국과 논의한 사항을 부산 항만공사와 협의하고 상호 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춘 금성은 2018년 10월 라진항에 대한 49년 임대권을 확보한 회사로 권성동 의원실은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을 통해 북한 당국과 접촉했지만 이 사실을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는 조사 결과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18년 한 차례 통일부에 정식 신고를 한 것을 확인했지만 이후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접촉 신고가 누락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첫 신고 이후 접촉한 게 북한 측이 아닌 중개인 성격의 중국 측이기 때문에 법적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부산항만공사가 접촉한 이들이 사실상 북한 측 의견을 전달하는 중개 수준의 역할을 해 간접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또 실제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북한 측과 이견이 있어 의향서에 서명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통일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한 것이 아닌 중국 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점과 사업 구상 단계에선 통일부와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보다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물자가 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이사 조치 위반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대북제재 위반 사안은 아니더라도 국내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남북협력 추진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입니다.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이제 사항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물류 차원에서 이제 북한의 항만하고도 뭔가 협력하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의해서 남북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법 질서의 존중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통일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관련 업무를 추진할 때 법적 절차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열악한 전력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기 에너지를 계속 수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된 발전 설비와 부품 조달을 위한 경비 조달 목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 선양무역관이 17일 발표한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랴오닝성 대북 무역 동향 보고서,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를 보면 올해 중국 전체 대북 교역 중 52.4%를 차지하는 랴오닝성과 북한의 교역 품목 가운데 전기에너지가 눈에 띕니다. 북한이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랴오닝성에 수출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 기간 전기에너지 689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는 랴오닝성에 대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특정 시간에만 일부 전력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전력을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 통계를 보면 이런 추세는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중국에 1,140만 달러의 전기 에너지를 수출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 2억 2천만 달러 가운데 5.3%를 차지하면서 전체 수출 품목 6위를 차지한 겁니다. 북중 무역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19일 VOA에 북한 전력 공급성이 노후화된 발전 설비 교체와 부품 조달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해서 전력을 일부 중국에 수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중앙당과 내각이 개보수 예산을 지급해야 정상이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어 전력 공급성이 자체적으로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1955년 북중 수력발전회사를 설립해 압록강에 태평만, 수풍, 위안, 운봉 등 4개 수력발전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자원 정책 전문가인 이승호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9월 베이징 외신기자클럽 주최 강연에서 북측 양국이 네 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절반씩 분배하고 있다며 곧 두 개 댐이 추가로 완공돼 여섯 개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압록강 발전소들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부분 평양과 군기지로 보내고 핵개발에도 쓰였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일부 전기는 중국에 다시 팔아 외화를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외부에선 많은 북한 공장이 전력 부족으로 가동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 수출이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돈이 없는 북한 입장에선 이런 외화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상당수가 매우 노후화돼 가동이 멈추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압록강 수력발전소들이 생산한 전력을 일부 수출해 화력발전소 가동을 지원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 내 수력발전 설비의 3분의 2가 40년 이상 됐고 화력발전 설비의 83%는 1960년에서 70년대 옛소련 등 동유럽 국가들의 지원으로 건설돼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소식통은 이웃 남한과 중국은 24시간 전기 공급으로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는데 북한은 경제 실패로 주민들이 수십 년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등 5개 국제기구는 지난해 공동 발표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에너지 분야 보고서에서 2017년 기준으로 북한 인구의 44%만이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전력난이 더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트라 일본 나고야 무역관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코로나 여파로 북중 국경이 막히면서 발전소 부품 조달 등이 어려워져 지방 도시들에서는 5월부터 전력 공급이 크게 악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앞서 VOA에 북한의 김씨 정권이 3대째 전력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는데도 개선이 없는 이유는 낡은 발전시설과 송전망 개보수에 투자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always talk about electricity. And here they are talking about it again. Now their electric power system is in terrible shape.
한편 코트라 선양무역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여파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랴오닝성과 북한 간의 무역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랴오닝성의 대북 수출은 2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1% 줄었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도 2천만 달러로 42.2% 줄었다는 겁니다. 랴오닝성의 주요 대북 수출 품목은 밀가루와 설탕 등 식자재와 의료품이 주를 이뤘고 북한에서 수입한 품목은 전기 에너지 외에 텅스텐과 합금철, 몰리브덴 등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대외 무역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외환 수급 감소를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외환 유동성 감소는 북한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와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 등과 맞물려 물가 환율의 비운동성 확대 등 북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20여 년간 대북 인권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인 여성 수잔 숄티 씨가 미주 한인사회로부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의미 있는 상을 받았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은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의무를 계속 위반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고문과 징역, 심지어 처형까지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생명을 구할 엄청난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난 9월 말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 중 일부입니다. 서한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려 해도 북한이 코로나 감염증을 우려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인도주의적 자비를 요청하고 이들을 한국으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면 중국 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백 명 남녀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증 확산 우려로 강제 북송되는 탈북민들의 자국 송환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게도 부담스러운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숄츠 대표는 지난 14일 열린 워싱턴 지역 한인단체 행사에서도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언급했습니다.
Now we've appealed to President Moon to consider that since it was action taken on behalf of his family when they were refugees, which is action taken on behalf of his family, which is why he was able to grow up in freedom.
문 대통령의 부모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에서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탑승했던 피난민으로 살아남아 한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산 만큼 탈북민들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숄츠 대표는 한인들이 미국인인 자신이 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는지 궁금해한다면서 그 이유는 북한이 오늘날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2,300만 북한 주민들이 최악의 독재 정권 아래 삶과 죽음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이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숄츠 대표는 199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 알리기 시작해 1999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청문회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는 매년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열어왔고 워싱턴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숄츠 대표의 연설은 워싱턴의 한인단체인 포토넥 포럼의 자랑스러운 워싱토니언 상 시상식에서 이뤄졌습니다. 3년 전부터 워싱턴 지역을 빛낸 단체나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 이 단체는 숄츠 대표가 24년 넘게 북한 인권 개선 활동에 헌신한 점을 선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숄츠 대표를 포함해 3명의 수상자가 각각 $2,000의 상금과 상패를 받았습니다.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발달한 문명사회에서 소통하는 시대지만 인간의 인간성과 인권은 소중하다고 말했습니다. 미주 탈북민 지원단체인 둘이 하나 선교회 조영진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서 수상자들의 노력을 축하했습니다.
Because of your efforts, now more than 30,000 North Koreans have new lives in the South Korea. And more than 200 North Koreans seek new possibilities in this country. These North Koreans are not just refugees. I believe that they will be the future leader of North Korea when the world DMZ collapses.
조영진 이사장은 한국 내 3만 5천 명의 탈북민이 새로운 삶을 얻었고 미국에는 200명 이상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면서 이들은 단순한 난민이 아니라 DMZ가 사라지는 날 북한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대표는 VOA에 초당적 한인 그룹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미주 한인 다수가 북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이해가 깊고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o, you know, work together for the concerns that we share, which is what's happening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and how they continue to suffer. So it's really important to work together with different NGOs that care about these issues, but also, of course, the Korean.
숄츠 대표는 특별히 이번 미국 선거에서 한국계 미국인 4명이 연방 하원으로 당선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숄츠 대표는 이들이 지속적이며 오랜 미한 동맹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영김 의원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진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6년 11월 20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사실을 공식 시인합니다. 1년 반 전 레이건 정부는 레바논 내 친이란 과격 무장단체에 납치된 미국인 인질 석방 주선을 대가로 고성능 미사일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란은 미국의 무기 수출 금지국으로 묶여 있었고 인질 석방을 위해 테러범들과 흥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외교의 대원칙을 깬 동시에 반군에 대한 군수 지원을 금지한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대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무기 판매 스캔들은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에드윈 미즈 미 법무장관의 폭로로 더욱 가열됩니다. 미즈는 레이건 행정부가 무기 판매 수익금을 니카라과의 반정부군인 콘트라 반군에 지원했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미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와 합동청문회를 통해 진상 파악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11월 조사위원회는 무기 수익금을 콘트라 반군 지원에 전용했다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합니다. 1910년 11월 20일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828년 러시아의 한 명문 백작 가문에서 태어난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법을 전공하던 중 대학 교육에 실망해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 계몽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계몽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톨스토이는 군에 입대했고 이때 소설 유년 시절을 발표하면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때 러시아 문학의 3대 걸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대작 전쟁과 평화를 집필합니다.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회를 그려낸 전쟁과 평화는 러시아와 유럽 문학계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후 톨스토이는 안나 까레리나와 부활을 포함한 수많은 작품을 집필합니다. 말년에 톨스토이주의라는 사상을 체계화하면서 모든 세속적인 것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던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하지만 1910년 11월 20일 82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들을 차별했나 이런 것들.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